네, 내일 목요일 여러분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시나요? 네, 수능이죠. 네, 우선 주변에 수험생들이 계시면 여러분 응원하고 싶습니다. 수능을 보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 공정함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문제를 같은 시간 안에 이렇게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뭐 그나마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완벽하지 못하지만 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고 또 보이지 않지만 수고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수능이 끝날 때까지 출제하시는 분들에게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최소한의 그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애쓰시는 분들이 나열할 못할 정도로 참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뉴스를 보면 종종 들리는 어떤 학력을 위조하는 사건이나 인맥을 이용해서 부정한 입학을 하는 소식을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를 위해 노력한 분들이 곁에 계시다면 그 정도가 더 이제 클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외에도 어떤 정부의 정책을 미리 알아서 소수의 사람들이 부동산을 투기했다는 기사나 공공기업의 어떤 투명성에 대한 논란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경의와 공의가 붕괴된 모습에 씁쓸해 합니다. 굳이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공정하지 않고 정의로운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분노하고 그 사건뿐만 아니라 그 사후의 처리에 있어서도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일 때에는 때로는 그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참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이러한 생각들을 푸념 섞인 말을 내뱉기도 하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한 우리의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삶의 구석구석에서 공정함과 또 불의함이 보이는 공정함이 없고 불의함이 보이는 그러한 곳에서 세미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바로 들어가서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게 되면 슬픈 노래로 시작됩니다. 애가로 시작되는데요.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마치 전쟁에서 그냥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는 어떠한 처참하게 이렇게 시체처럼 죽어 있는 모습, 성경에는 엎드려졌고 쓰러졌다라고 하는 것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러한 모습에도, 이런 말에도 반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은 이유를 추측할 수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2절에 이스라엘의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 처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제대로 멸망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전쟁을 했음에도 그 가운데에 완전히 멸망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이 잠시 다른 민족으로 족속으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받아서 그렇게 잠시 그들이 괴롭힘을 당하게는 하셨지만 고통받게 하셨지만 곧바로 사사를 보내시거나 왕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그들이 돌이킬 때 회복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처녀라고 하는 말, 이런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직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을 붙일 때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완전히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그들이 버티고 있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에게 최후의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해왔던 어떠한 패턴들을 봤을 때 완전하게는 멸망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왜곡된 그 선민적인 선택받은 우리 민족이야라고 하는 왜곡된 역사관이 있었습니다. 이 아모스서를 기억할 때 앞으로 중요한 어떠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이 개념 또한 제가 금방 이야기했던 왜곡된 역사관에서 역사관과 같은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에는 비로소 구원하시는 날이라고 인식했습니다. 잠시 이방 사람들에게 고통당할 수 있지만 완전히 수치스럽거나 처참하게는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그들의 잘못된 희망은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었던 거죠. 우리의 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들을 처음에는 깊이 사모하며 주님 앞에 돌이키며 회개하다가도 어느 순간 내 삶에 있어서 일정한 패턴과 또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이키기보다는 어느 순간 그것을 은근히 이용하고 있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뉘앙스 내면 안에 담고 있는 그 말이 끝내는 아 그래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떼쓰고 있는 것 언제는 이루어주시겠지, 아 거기에 반응해 주시겠지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묘사하는 데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시면 묘성, 황소자리입니다. 삼성, 우리가 생각하는 건 삼성 아닙니다. 별자리 중에 네, 오리온 자리이죠. 삼성. 네. 그것을 만드시며 사망을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분 부분을 이렇게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별자리, 별자리 여러분 어떤 별자리인지 여러분 아세요? 별자리 지금은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 별자리가 당시의 시대에서는 참 소중하고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별자리가 가장 이용되는 이 분야는 농사. 당시에 농경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별자리는 시간의 패턴, 계절의 패턴, 그러니까 농사를 언제 시작하고 아 이맘때쯤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알게 해주는 거죠. 별자리를 파악하는 어떤 그 당시 어떤 과학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어떤 범위로는 과학적인 사고를 그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 자체가 그것을 어느 순간 신격화하고 또 그 안에서 그 별자리를 보면서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선민이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마음 내면 깊은 곳에서 그들이 진짜 의지하고 섬기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이 별자리들, 이러한 신들이었죠. 오늘 8절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이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가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닌 그 우상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또 한 가지는 5절과 6절에 베델과 길갈, 부엘세바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베델은 하나님의 집, 야곱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장소입니다. 거룩한 장소이죠. 길갈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홍해를 마치 가른 것처럼 요단강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던 장소입니다. 부엘세바는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을 세운 곳이죠. 부엘세바 지도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습니다. 남쪽에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열심이죠. 사람들이 성지순례, 마치 성지순례처럼 순례의 길을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열심으로 제사하고 예배하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리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 기념할 만한 곳에 서 열심히 제사드리고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얘들아, 나 거기에 있지 않다. 나는 니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곳에 있지 않다. 진짜 나를 찾아라. 여러분 사실 눈치채셨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오늘 서두에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은 4장에서 내용들을 반복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하나님은 오늘도 반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에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멸망, 전혀 그들이 반응할 것처럼 보이지, 이미 반응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왜 기회를 주실까라고 하는 의문이 이해가 될 법한데도 사실 솔직히 되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입만 아플 것 같고 계속 딱 봐도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돌이킬 것 같지 않은 그들에게 오늘도 또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참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문득 돌이키지 않는데도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그 가늠할 수 없는 사랑을 생각해 보는 동시에 이것이 2800년 전에 있었던 이 아모스 시대에 있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그 후에 지금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신가요? 그분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신가요? 오늘 하나님은 너희들이 드리는 그 열심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자체를 싫어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이 예배의 제사의 형식을 만드신 분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규정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6절에 요셉의 집에 불같이 달려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이 예배 자체보다 예배를 드리는 태도의 모습을 보이시는데요. 이 요셉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생각하지 마. 이 말 들을 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너에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 사람에게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윗의 자손이야.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것이 그렇게 눈꼴 사나운 거죠. 별로 보이기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의 수식을 붙였던 게 우리는 요셉의 자손이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에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요셉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죠. 요셉의 자손. 근데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분명한 메시지 60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들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여호와를 찾는 것이다. 찾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정리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여호와를 찾는 것은 선을 구하는 것인데 악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동시에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만약 제가 아내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아내에게 꽃다발을 이렇게 주는 것보다 양말을 똑바로 벗어서 그 통에다 놓고 옷을 잠바를 벗어서 꼭 제자리에 벗었던 그 자리에 그 옷걸이에 딱 알맞게 걸어놓는 것 그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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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이 되시나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싫어하는 행동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것, 악을 멀리하는 것,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오늘 하나님이 계신 곳은 멋진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바로 악이 만연해 있는 곳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우리가 즉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곳에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악이 만연하게 구하는 거 왜 그걸 추측할 수 있냐면 너희가 그곳에서 악이 있는 그곳에서 악이 만연해 있는 그곳에서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가늠해 본다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은 저런 곳에 있지 않을 거야 하나님도 포기하신 곳일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렇게 저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곳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진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10절과 11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살펴보면 사람들은 법정에서 시비를 올바른 사람을 미워하고 바른 말하는 사람들을 싫어한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고 그들에게서 곡물세를 착취하니. 12절을 새번역 성경 제가 하반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였다. 여러분, 잘잘못을 판결하고 국가가 세금을 올바르게 걷는다라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우리는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모든 게 뇌물과 그 권력을 가진 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이익과 그들의 감정에 따라서 나아가는 이 폭력적인 그 행동에 발로된 거기에서 나온 어떠한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당시의 약자들은 제대로 법정 안에서 호소할 수도 없었고 억울함 가운데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주변에 도와줄 사람조차 없었던 이 고아와 과부들에게는 그대로 짓밟히고 하루하루 어디에 이야기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러분, 곰곰하게 생각하면 그 시대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벌어지고 있는 하지만 애써서 드러내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지만 만약 그것을 내가 그 옆 사람을 도와준답시고 이야기하는 순간 내 모습도 위태해지고 나에게도 부당한 것을 시키는데 혹시 그것이 내 직속 상관이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여러분 느껴보신 일이 없으신지요? 참 안타까운 것은 점점 지나고 조금씩 그 책임을 못난 자기 자신한테 돌리며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내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이유들을 찾아가며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올바른 소리를 내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우리는 속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아직 네가 세상을 몰라서 하는 소리야. 튀고 싶지 않으면 잠잠히 다른 사람 하는 만큼만 해 라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기쁨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런 직면하기 싫은 일을 당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조차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아예 내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몰랐으면 좋겠고 직장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엄두가 나지 않죠. 반대로 직장 상사가 교회를 다닌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한 행동을 오히려 하게 되면 마음속으로 날카롭게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내 조금만 시간이 지난다면 맞아 내 모습도 저 별반 다를 거 없잖아 라는 생각에 우울하신 적은 혹시 없으셨는지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말도 안 되게 보이는 이 거꾸로 돌아가는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답답해 하다가도 점점 정상적으로 보이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인권과 평등이 점점 보장되는 시대, 점점 사회는 나아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살기 좋아서가 아니라 불이한 것을 보고도 이제는 적응해가는 내 시력 때문이 아닌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게 제가 바라보는 정직한 저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내 잘못도 있지만 때론 교회를 탓할 수도 있죠. 교회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려주는데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고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명 우리 안에 그래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사회에 직면하게 되는 모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민을 다 답해 줄 수는 없지만 내 삶에 있어서의 문제 직면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작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실현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치열하게 고민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당장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의 그 법을 판결하는 판사는 아닐지라도 또 최고 결정권자인 CEO의 위치가 아닐 수 있고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나 그것들을 그 힘을 내세울 수 있는 정부가 정부에서 우리가 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그냥 있다 보면 우리도 똑같이 휩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의 때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뉴스에서 보는 것은 정말 여러분 일부분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하지만 이곳 저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그 각 영역의 그 신음 소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고민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자세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또 하나 우리를 꼬집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고민하지만 오늘 지혜자들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신중하게 그러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불의한 일을 보고 신중하게 시작될 수 있는데 오늘 그러한 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방관하는 모습을 또한 경계합니다.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지혜자가, 지혜자는 풀어서 생각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중하게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고민으로 시작됐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잠잠하나니 이는 때가 악함이니라.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아도 잘못된 것에 대해 침묵하는 것도 하나님은 책망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2절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 하나님은 다 알고 내가 너희를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성경의 약자들에 있어서 많이 기록해 놓은 본문이 우리가 성경 읽기로 지금 하고 있는 아마 읽었을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제가 짧게 혹시 초신자가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짧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었고 여리고는 저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가운데에 일어났던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내려오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간 것으로 보아 유대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강도를 만나서 다 뺏기고 성경에 보게 되면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에 그런데 세 사람이 지나가게 돼요. 첫 번째는 제사장이 지나가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지나가게 되죠. 레위인 마찬가지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이거든요. 그 구별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 제사장도 피했고 레위인도 피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상극인 다른 족속들과 피가 섞인 그래서 유대인들이 차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돕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스토리를 살펴볼 때 그냥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공의와 정의 무엇인가 우리가 자선활동하는 것처럼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고 거기에서만 우리가 적용하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상황을 조금만 한번 다시 복기를 해보면 이 이야기를 한 대상, 그러니까 이 스토리, 이 예시를 든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마주하고 있는 사람은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토리에 나오는, 오늘 예시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쳤다라고 하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을 어긴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정상적인 율법교사의 반응은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저랑 지금 대화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예수님 당신이 더 잘 알잖아요. 제사장, 레위인 어떻게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오늘 따지는 게 그렇게 정상인데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대답에 성경에 보게 되면 다소곳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말에 이렇게 순응하고 대답하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이야기가 율법교사에게 들려졌다는 것은 율법교사도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 가늠하고 이해하고 있는 그 찔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2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게 됐다는 것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스스로 죽게 되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내버려 두면 그냥 낭떠러지에 밀려서 죽게 되는 사람과 같은 거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굳이 내가 애써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 죽게 되는 사람을 애써서 희생하는 것을 잠시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고 그것을 모른 척하고 넘어갔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레위기서의 21장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모스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나누는 가운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약자를 도와야 되는 것, 제가 설교하기 이전에 본문을 읽는 사람은 아, 이 정도는 그래, 알아야지. 아, 이거는 나도 알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주는 것은 그것을 이해하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행할 때 마주하는 결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을 하는 순간 내가 정의와 공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처럼 내가 그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러한 바른 말을 했던, 소위 말했던 이 왕따를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괴롭힘들, 그러한 시선이 나에게도 쏠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길을 선택하는 순간, 내가 그 길을 따라가려고 그 옳은 길을 오늘 찬송가에 있는 그 찬양에도 우리가 그 길을 실제적으로 내가 고백 이상으로 내가 침묵하지 않고 그 길을 선택하는 그 순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지저분한 고생하는 길을 내가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즉각 내 편으로 막 응답해서 보호해 주시나요? 변호해 주시나요? 눈에 보이는 여러분 안전함을 이뤄야 될지도, 오히려 이뤄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올라간 자리인데, 그러한 위치인데 지금 있는 평화를 여러분 굳이 깨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과 15절을 마지막에 오늘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입니다. 한글에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 번역 가운데서는 주인이라고도 되어 있는 호스트, 주인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이 있더라고요. 너의 삶과 너의 이 세상의 주인 대신, 그리고 네가 고민하고 네가 그 앞길이 그것을 선택하는 그 순간, 그 펼쳐진 그 진흙탕과 같은 그 수렁과 같은 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안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타협하고 있는 내 모습을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 가운데 나아간다면 너희를 혹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희망의 메시지죠. 아모스서 심판 절망의 메시지인데 작은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저 그 사람들의 이야기, 심판을 받을 만한 사람들의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소망의 줄처럼 여러분 생각되시나요? 목사님, 그래도 실질적인 줄은 따로 있던데요. 그 라인을 타야 살 수 있던데요. 아마 정직하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많은 분들이 속으로 수긍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희생을 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많은 것은 많은 너희들 앞에 희생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예수님 그래도 따를래? 예수님 따르는 것은 빚가번쩍한 성공하는 그 길이 아니라 때로는 억울하고 또 때로는 그 길을 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 수혜가 매 순간 들어가는 그 길로 너가 그 길로 나아갈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하는 그 현장에 오늘 14절과 15절에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었던 그 주님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렇게 소망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내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부서지고 깨진 자리에서 우리에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첫 번째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무너졌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를 희생하기 전에 그로 인해 받을 결과가 두려워서 하나님 나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선명하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민 가운데 이제는 그렇게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제서야 보일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그냥 지나쳤을 법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 저 사람이 내가 기도해야 되는 사람인데 저 사람 통해서 저 사람이 버티고 그 길 쭉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이제 저 문제가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 문제로 보이는 같은 온도로 다가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각 영역으로 부르신 전공으로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부딪혀보고 내 영역 안에서 내가 선택한 그 전공 안에서 고민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무게이죠. 그럼에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게 무슨 소용 있냐고요. 나 하나 그렇게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여있지만 않으면 됩니다. 합리화하고 타협하는 게 아니라 저항하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혹 그 가운데 기도 안에 행했을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행했을 때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혹 실패로 혹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14절에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라. 여러분이 있는 각 영역에서 부와 권력이 어떻게 독점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미치지 않는 소외된 자들에게 어떻게 흘러가야 할지를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가까운 사람들을 대할 때 아주 작은 부분일지라도 그 사람을 도구화하는 경향을 그 경향에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그 밀고 가려고 하는 것을 그 본능 가운데 여러분 저항하십시오. 그리고 내 야망을 위해 내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기심과 그 탐욕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인정하면서 내려놓으십시오. 또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하지 않는 오늘 침묵하고 있는 위선적인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거든 즉각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도 불렀는데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이 찾는다라고 하는 바카시라고 하는 단어는 요청한다. 하나님 앞에 간청한다. 하나님 내 죄악된 모습이 이렇습니다. 라고 한다면 오늘 이 여호와를 찾으라 아모스의 본문에 있는 이 다라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기서 더 나가는 겁니다. 열망하며 이제는 반응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아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대로 힘들지만 내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망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이제는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반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주 작은 자들의 여러분 권한이 우리 주변에 위협받고 있다면, 돈 때문에 구조적으로 썩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나 착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침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의 행동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눈물로 나아가십시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런던 땅으로 보내셨을까? 우리 자주 질문하죠. 왜 내가 굳이 이 런던 땅에서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돈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 런던. 성공에 있어서 빈부의 격차가 확실합니다. 여러분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부를 가진 사람들, 이미 가진 것을 향유하는 사람들과 같이 붙어서 살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도시로 몰릴 겁니다. 그러면 이 아모스의 말씀은, 사실 그 아모스의 말씀을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곳은 멀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도시, 지금 여러분이 몸담고 있고 공부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 정의와 공의를, 힘들지만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 외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눈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경험하고 마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 찬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이 찬양, 네, 자리 일어나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원래